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이렇게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을 꿈꾸고 또 소원하고 좋아합니다.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가 기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낫고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지식으로도 앞서서 이렇게 조언을 하면 사람들이 듣고 따르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안수하시는 분이 대표로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하나님 지금 세우시는 이 종들을 능력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저는 이제 뭐 목사 안수를 받는 자리니까 굉장히 감격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좀 의아스럽게 그 기도를 들었었던 기억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셨으니까 기도하면 응답되게 해주시고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받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돌볼 때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신방을 가면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뭐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올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다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는데요. 그 기도 다 합치면 예수님보다 한 다섯 배쯤 훌륭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능력의 종이란 표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관용적으로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고 목사님을 만나면 또는 이렇게 사역자를 만나면 그 사역자에게 덕담을 하는 것 중에서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 어렸을 때는 권사님들이 많이 해줬고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버지 교회에서 이제 너도 앞으로 크면 목사가 될 거니까 목사가 되면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권사님이 지금부터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에게 많은 부담을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능력의 종이란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그 시대의 보편적인 가치를 충실하게 구현해내는 사람을 일컬어서 능력의 종이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1980년대를 떠올려 보면 그때는 능력의 종이다 이러면 기도원 전성시대였으니까 방언을 하고 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능력의 종이라고 일컬어졌고 그런 신통한 기도원을 찾아서 교인들이 많이 움직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 조금 양상이 달라져서 기도원 시대는 한풀 꺾이고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에서 카리스마 있는 대중 지도자 대중을 강하게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있는 설교자나 또는 찬양 인도자가 능력의 종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았었던 것 같고요. 200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는 또 약간 양상이 바뀌어서 찬양 인도자들도 그전에는 막 이렇게 힘있게 찬양을 인도하고 막 좌중을 카리스마로 압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그 각광을 받았다면 2000년대 후반에서 지금으로 넘어오면 지금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셔서 CCM 찬양 이런 거 잘 안 찾아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좋아하는 찬양 이렇게 그 이 찬양 좋아요 목사님 이 찬양 같이 불러요 하고 이렇게 신청하는 거 같이 부르려고 들어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었던 시절에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가면 다 이길 것 같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실패할 리가 없었고 다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어떤 긍정 또 용기, 패기, 승리 이런 것들이 주로 주제였다면 요즘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의 주제는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이 이 외로운 시기에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이런 분위기의 곡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도 조금 뭐랄까요 감성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따뜻한 목소리의 찬양 인도자가 요즘에는 더 각광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유명한 설교가들도 그전 같이 이렇게 막 대중을 강하게 휘어잡는 카리스마형 설교가보다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조곤조곤 잘 설명해주는 지식인 스타일의 설교가가 요새는 더 대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대접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그런데 이름을 얻고 또 그런 사람이 참 유능하다, 능력 있다, 능력의 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대중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쫓는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능력의 종이다라고 하면 다 이해가 잘 되시리라 싶습니다. 그런 능력의 종의 원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야말로 능력의 종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좋은 표본일 것 같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권위 있게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증거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심으로써 그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본문 말씀은 그냥 어떤 사실에 관한 보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개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아울러서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초기 사역을 하셨었던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 갈릴리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북부의 온 수리아 지역 이스라엘 북부를 일컫는 표현인데요 온 수리아와 그리고 이제 25절에 가면 갈릴리와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 땅의 거의 전부를 망라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었다라는 보고로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고 이렇게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구 스타로 예수님이 활약을 했다라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니까 이런 예수님이 능력의 종이 아니라면 누가 능력의 종이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본문은 갈릴리에서 출발한 예수 복음 사역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이 나았고 고침을 받았고 약한 것들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판에 박힌 틀에 박힌 그런 말씀이 아니라 훨씬 권위 있고 생생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죠. 그런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구름처럼 많은 무리가 따르는 이 능력의 종께서 왜 어쩌다가 그 사역을 갈릴리 촌구석에서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는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멸시받는 지역이었고 촌구석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예수님이 들어야 했었던 그 모멸적인 표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이 나돌 정도로 그렇게 낙후된 지역이었고 인정받지 못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종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말하자면 중앙으로 진출하는 모양을 이렇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찾아보려면 우리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12절로 넘어가서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는지가 나옵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듣고 물러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러가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리적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다른 곳으로 떠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하자면 도망갔다, 안전하게 피신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천국 복음을 먼저 유대 사회에 전파했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복음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유대 사회에 등장을 했고 예수님도 그 말씀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이 바로 앞에 3장에 나오는데 3장 1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이렇게 그 소개를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세례 요한의 주 무대 사역지는 유대 광야였고 예수님께서 이제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활약하고 있었던 주 무대가 유대 광야 요단강가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꽤 먼 거리를 이동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유대 광야의 근처에 있는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한 출발지는 그 갈릴리, 저 북부의 갈릴리가 아니라 남부 유대 지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나가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광야가 바로 이제 유대 광야였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아서 회복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근처의 유대의 어떤 지역에서 근거지를 삼으시고 거기에서 복음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느닷없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잡힌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잡힐 것이 굉장히 명약관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지역에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이죠. 그렇게 도망치듯이 갈릴리로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후진 동네로 예수님이 도망을 가신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향 갈릴리로 물러가시자 물러가신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읽었다시피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에 보았는데, 이 예수님이 물러나셔서 고향 갈릴리 땅에 가셨는데, 그리고 가버나움에 사셨는데, 마태는 그 사건을 뭐라고 덧붙여서 설명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물러나셔서 도망치듯 나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가버나움에 정착하신 그 사건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예언이었을까요?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한 그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곳은 희망이 없는 곳이야, 그곳은 인생 막장들 사는 곳이야,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어 라고 평가했었던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으로 도망치듯 가서 사역을 시작한 예수의 사역을 이렇게 영광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것인데,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역이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있는 곳,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죠. 17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마태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실 그 마태가 예수님이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셨어라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3장 이후에 빨리빨리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대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끼고 아꼈다가 예수님이 물러나가시고 갈릴리에 자리 잡으신 후에 그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복음의 말씀을 마태가 기쁨으로 적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마태가 굉장히 신나서 이 대목을 적었을 거다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 그러니까 23절에서 25절까지의 이 말씀은 그렇게 시작된 갈릴리에서의 예수 복음 사역이 왕성하게 힘있게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장되고 뻗어나갔다라는 요약 보고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온 갈릴리에, 그리고 24절로 넘어가면 온 수리아에, 그리고 25절로 가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예수를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알겠어,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셔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천국 복음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5장부터 7장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에 잘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산상수훈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기록을 이어서 이렇게 병행해서 놓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선언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쳤다라는 것은 그렇게 여기 지금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로 드러났다라는 증언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갈릴리와 온 수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가셔서 일어납니다. 갈릴리로 가시면 갈릴리의 회복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여리고를 들러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죠. 또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죠. 그럼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다 고침을 받고 신앙이 회복되고 예수를 쫓는 무리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요, 예루살렘에 가서 또 병자들을 고치시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도 띄우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이 가심으로 예수께서 거기 계셔서 거기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이 병자들이 낫는 사건들이 묶여 있으므로 상호적으로 증언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시는 능력의 종이라면 어디를 가실지는 예수님이 자기 주도적으로 좀 결정해서, 그래 갈릴리를 한번 가볼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좀 불쌍한데 갈릴리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자 하고 그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갈릴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갈릴리로 가는 그 일은 굉장히 좀 수치스럽게 그리고 좀 부끄러운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좋게 말하면 한 걸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을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도망간 거죠. 철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밀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사람들,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죠? 수가성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소경 바디메오, 삭개오, 거라사 지역의 무덤 사이에서 자해하며 살고 있었던 미치광이, 이방인, 이런 사람들 떠오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장본인, 세관에 앉아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마테,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로마의 하수인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그 세리마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거룩하고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야, 한 패거리야 라는 그런 비아냥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리 끼지 않고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망치듯이 갈릴리에 가셨지만 자신이 갈릴리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귀히 여기시죠. 어떤 사람이 상대의 처지를 가리지 않고 그를 찾아가고 그를 만나고 그를 위해서 일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능력으로 이해하고 능력이라고 묘사하기를 즐겨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배불리 먹이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큰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표현하길 즐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 초능력과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사건들을 예수님은 굳이 표적이라고 표현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표적은 무엇이죠? 표적이란 사건 자체,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놀라운 일 이면에 있는 사태의 본질, 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한 뿌리와도 같은 더 유의미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표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들, 우리가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예수님의 병고침과 기적, 그런 것들은 능력이라고 표현되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야 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찾기 위하여 그 백성들이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얼마든지 찾아가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성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보게 하는 표지판과도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큰 능력으로 드러납니다만 그거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 그래서 세상의 능력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성질이 전혀 다른, 그것과는 가치가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 그 가치 기준, 새로운 가치 기준은 세상은 능력이 전부고 모든 것을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수학 능력 평가, 직무 능력 평가, 언어 능력 평가, 다 능력으로 평가하죠. 그래서 그 능력이 모자라면 2등, 3등 순위를 매겨서 떨어뜨리고 소외되고 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대접받고, 그래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어떤 능력을 기준으로 가치 기준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준으로 가치 기준을 매기는 새로운 체계를 들여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넌 좀 의로워진 이후에 나를 만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에게 너는 지금 너무 약하니 좀 훈련하고 강해진 다음에 와라, 그래야 내가 너를 좀 써먹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초청하십니다. 아니요, 오라 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있는 누추한 자리까지 기꺼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가 사람들이 무서워, 사람들이 무시하는 갈릴리일 수도 있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세관의 자리일 수도 있고, 모두가 혀를 차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병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들고 찾아가시는 예수님은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거리낌 없이 초청하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에게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너 계속 세리할 거야? 왜 세리했어?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시죠. 나병 환자가 자기를 찾아오면 그 나병 환자를 잠깐만 10m 이내로는 들어오지 말고 우리 좀 떨어져서 얘기하자, 침이 튀면 내가 부정하게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거리를 좀 두자 라고 말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가서 그를 만져주셔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사랑받았고 용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죄인을 찾고 부르고 사랑으로 초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세상과 맞서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부름을 받죠. 그럼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싸워 이기신 그 싸움을 우리가 요구받습니다. 어떤 싸움이죠? 마귀가 시험한 그 싸움이죠. 힘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너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좀 따라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않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이 땅에서 부름받은 신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면 우리는 답할 것이 궁색해집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가치 기준을 능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그 논리에 휘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나는 내 손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답이 담고 있는 함의이고, 나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겸손히 내 자리를 지킬 뿐이야. 나는 증명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야 라고 대답하는 것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대답이고, 나는 힘을 쫓아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가치 기준을 따라 살 거야 라는 답이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에게 경배하라는 예수님의 답인 것이죠. 우리도 그 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세상의 도전에 답해야 되고 마귀의 시험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가 신앙인이니까 나도 힘을 가져서 세상 앞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정받고 증명받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시험에 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빌미로 누군가를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비난하고 마음껏 정죄한다면 우리는 이미 사탄에게 말려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따끔하게 야단치시죠. 그들에게는 막 욕도 서슴치 않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그들을 일깨우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한 부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욕했었던 그 진위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가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양 지금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가 아니라 힘의 나라가 아니라 공포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나라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가? 누가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가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아를 결정하는 가치 기준이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대우받고 힘 있는 자가 높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나라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기꺼이 씻어주셨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아래에 있는 어떤 일들을 맡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랫사람들 하는 일, 또 허드렛 일, 이런 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그 사람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섬기는 일을 맡겨주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뚫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세상의 가치체계를 끊임없이 깨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힘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발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가. 그러나 천국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얼마나 많이 용납하는가, 얼마나 더 넓게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가로 결정합니다.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듯 찾아가 빛을 비추고 좋은 것을 나눠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를 움직이지 않고 나 좋을 대로 하라고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기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약점이 놀랍게 강점으로 바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그 어디라도 거기에 가서 사랑하는 싸움을 싸우기로 다짐하는 여러분과 저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갈릴리로부터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곳에 소개하고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